저희 자녀들이 성서대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귀가했는데요. 아, 이 녀석들이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빠! 문을 열고 나서니 들어오니까 아빠 하고 품에 안겼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루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품에 안기니까 그 피로가 싹 사라지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졸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놀아주곤 결국 드디어 재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양쪽 팔에 팔베개를 해주고 재워주는데요. 아니 그날따라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양팔이 저려서가 아니라 그날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나도 먼 훗날 예수님 품에 가면 예수님 나도 이렇게 팔베개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오늘처럼 고단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로가 다 싹 사라지겠지. 그러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겠지.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저의 생각이 물론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 아름다운 재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그때 가야만 주님이 내 팔에 주님 팔에 팔베개를 해주신 것이 아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 품에 서는 그날에만 이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문제는 이것을 아는가가 아니라 믿는가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지가 아니라 믿는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분의 팔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 찬양이 조금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감격도 누림도 기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고단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생을 살다가 마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한번 볼까요? 4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리고 42절에 이르되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부모를 다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쩌자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나사렛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은 다 알았어요.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해왔던 어린 시절을 다 아는데 아니 감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오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죠? 교과서에서도 선생님이 예수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 땅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사실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아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줍니다. 충격인데요. 아는 것이 꽤 내게 유익할 것 같은데 크게 변화를 못 줘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면 날 걸 알아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아내가 목사님 좀 병원에 가세요.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약을 처방 받으세요. 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 안 가면 제가 병을 못 고치는 거죠. 제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타오는 거, 그게 의사를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비행기의 구조를 압니다. 엔진을 압니다. 엔진의 원리를 압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항공 역학도 공부했습니다. 비행기의 양력 발생도 이해합니다. 비행기 안전 시스템과 비상 착륙도 그는 알고 있고 숙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연구한 그가 실제로 비행기를 타보지 않으면 그가 공부한 건 비행기로 내 몸이 나는 것을 아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줘요. 믿음은요, 내가 비행기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비행 조종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목적지에 재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나는 밥 먹으면서 영화 보며 즐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역학을 알아서 탔습니까? 엔진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탔습니까? 그 조종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합니까? 이 비행기가 고도에 몇 도로 그리고 속시속 몇 킬로 나가는지 다 이해하고 알았고 합리적으로 납득해서 탔습니까? 아니죠. 비행기를 알아서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아, 비행기가 나를 이동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이성으로 납득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아, 그게 맞네.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맞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어르신이, 92세 된 어르신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낯섭니다. 용어도 낯섭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90년의 자신의 인생에 걸어왔던 나의 주인된 삶, 내가 주인돼 보니까 내 인생의 끝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돼 보니까 이 죽음 너머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다짐하면 몸이 건강해지던가요?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 나는 자녀를 잘 키울 거야 다짐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콩나물 시루처럼 쑥쑥 잘 자라던가요? 아니죠. 건강을 아무리 100번 다짐해도요, 내 건강을 못 지킵니다. 이상하죠? 이 몸뚱이는 내 건데요, 내가 이 몸을 못 지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내 자녀가 내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편 37편 5절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맡길까요? 공부하는 것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엉덩이가 무거운가? 그 무게로 우린 성적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성적이 안 나온 건 내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혜는 있는데 똑똑은 한데 이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이 엉덩이를 주저앉을 수 있도록 저에게 무게중심을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내 힘이 없어서입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은요, 시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다 한 학생은요,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으로 여러분 보시는데, 공부해본 사람은 압니다.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 빨리 치르고 싶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면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돈 몇 푼이 주어진다고 안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건강이 주어진다고 안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대학 간다고 자녀 인생이 안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 낳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자녀를 낳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녀를 키우는 건 더 다른 문제더라고요. 끝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부활의 능력이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또 왜 두려울까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낯설죠.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들어도 긴장이 됩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지도에 내가 놓칠 세랴 집중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가던 길은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은요, 가로등 하나 없는 밤길이어도 그 길은 쉽습니다. 길이 왜 어려우냐면 그 길이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끝이 없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과거, 미래, 현재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분으로 설명해요.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과거도 알지만 오늘의 현재도 함께하지만 내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야 내 앞길을 몰라서 두려운 거지 내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그분의 삶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나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낙심으로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오케이. 예수님 맡기는 거 믿는 거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질문해야죠.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다짐하면 믿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 믿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56절 말씀을 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56절인데 예수님이 끔찍한 예를 들었어요. 자,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무슨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뜯어먹게? 근데 이것은요, 우리 지금은 주의 만찬, 성만찬 하면 이게 빵과 포도주를 비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음식 규례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예 명령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피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선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스님에게 스님 살려면 삼겹살 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성을 내고 화를 내고 논쟁을 했어요. 게다가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이 피를 먹지 않으면, 이 살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빗대어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그들에게 충격요법으로 하신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이요, 그냥 들려지는 빵은 빵인데 이 빵을 제가 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빵과 저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 빵이 제 안에 들어가고요. 이 빵이 제 살이 됩니다. 이 포도주를요. 목말라서 마실게요. 이렇게 마시면 이 포도주는 제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치 부부처럼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건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숙 두고 한 집에 삽니다. 부부는 평생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서약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 흰 머리 될 때까지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의 서약을 하면 결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은 이제부터예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음식을 먹고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며 함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결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서약하면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예수님과 마주하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 함께 울고 웃고 힘들 때 서로 완성되어져가는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뭐냐?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완성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참 신기한데요.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엄마 아빠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진짜 많이 닮아가요. 원래 제 아내가 굉장히 꼼꼼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런데 저를 닮더라고요. 많이 닮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에요. 부부는 닮아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계신가요? 제 질문은 여러분은 성서대학교의 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맞습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질문은 여러분은 주일학교 나오셨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질문은 여러분은 교회가 직분받은 집사님입니까? 라고 한 질문도 아닙니다. 제가 한 질문은 여러분은 성가대입니까? 라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내 살과 피가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일치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주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계신 그분이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저를 따라할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날 주님이 제정하신 주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빵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이제 식탁에서 함께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듯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짐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주의 만찬은 참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의 만찬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나선 뒤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마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꼭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의 찢기심은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경험하는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